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글로리아 성가대의 귀한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과 또한 오늘 바울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라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신실한 청년을 통해서 선교비를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가슴 아픈 일은 두 여성도 지도자들 사이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장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문제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지만은 복음 사역에 좀 더 적극적이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울은 권면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것이 어쩌면 유언이 될 마지막 편지인지 일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한 말씀,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처음으로 할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이 되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폴리테우에스테라고 하는 동사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즉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계속해서 다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땅에 지금 로마 시민으로 사는데 시민다운 삶,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바울사도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땅 위에 살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자들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이 바울이 말씀하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질문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 전파의 방해자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은 동일하게 복음서의 결론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자가 되지 말고 복음 전파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즉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사역의 협력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 난 다음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한다면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을 한 사람이 뉴욕 증권회사에서 1년에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여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섰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때부터 약 34년 동안을 하루와 같이 달려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땅 위에 전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참으로 안 사람을 비유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복음을 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천국 시민답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한국의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국가가 원하는 의무를 다 마땅히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한 사회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협력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땅 위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6장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에는 자기 복음 전파의 협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약 40여 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바울 사도는 전하면서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하여서는 한 마음으로 협력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참으로 필요한데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첫째가 정직한 마음입니다. 상대를 속이면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4년간의 선교 사역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양육하여 자기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인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3대에 걸쳐 외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닉에와 그리고 디모데 3대에 걸쳐서 이 신앙의 핵심은 거짓없는 믿음, 즉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 진실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사역자로 함께 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전부가 핵심이 진실하라, 거짓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여야만 협력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겸손해야만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빌립보 2장에서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된 이 예수님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무슨 일이든지 협력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허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협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개종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이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영어 번역에 보면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that for the sake of Christ you should not only believe in him but also suffer for his sake. 여기에 29절 헬라 원문에서는 접속사 하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즉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실바 교수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고난은 영광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다. Suffering is the way to glory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자기는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나 가정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직장이나 직분도 없고 바울에게는 일평생 눈물과 고난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매맞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신 베드로 후서 4장 4절 이하에 4장 6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이 기쁨의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는 좋은 직장을 가져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귀한 자녀들을 기르고 평생을 정말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구원은 얻을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썩지 않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덴버 브랑코 풋볼 팀의 쿼러백인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서 많은 관중 앞에서 때로는 조롱을 받지만은 득점을 얻을 때마다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다 선교지에 보내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발행된 타임 매거진의 기사를 보면 티보를 가르쳐서 21세기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팀 티보 is a powerful 21st century witness for Jesus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곧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동사 파스코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헬라 말에 없던 동사인데 히브리어의 페삭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고로 번역하는 70인 번역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옮길 때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 파스코라고 하는 동사로 변형되었는데 이 말을 히브리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희생의 어린 양이 되라. 다시 말하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희생을 다 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되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복음 전하시고 희생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여야 한다. 그 말이 바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1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호레이스 언드우드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 독신 선교사와 헨리 아펜셀라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부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기도문, 첫 번 기도문 쓴 것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조선 땅에 오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형님인 존 T. 언더우드는 나는 선교사로는 못 가지만은 내 동생이 한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에 선교비를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서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생의 선교비를 부담을 했고 1915년에는 그 당시에 5만 불을 평양으로 보내어 설립된 숭실대학, 대학교 땅을 사는 데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19만 320평 에이커로 말하면 한 158에이카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연세대학 본관을 짓는데 헌금을 했고 그가 1937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100만 불을 한국에 보내어 선교 사역에 썼다는 것입니다. 한편 헨리 아펜셀라 선교사는 그 사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1885년 11월 9일에 첫 딸 알리스 레베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임신한 아내가 결국은 한국에 가서 7개월 만에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헨리 아펜셀라는 17년 동안 사역한 후 1902년에 목포에서 성서공회 회의차 참석하러 갔다가 배가 파산되어서 4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 평양에 1회 신학교 한국 사람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해에 시작된 장로교 독노회에서는 우리가 7명의 목사를 배출했지만 한 사람은 선교사로 보냅시다 해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내었고 2년 뒤에는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 이처럼 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선조들 한 분 한 분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먹을 것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입을 것을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열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야만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희생의 어린 양이 되자.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복음 전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